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중국 기업 등 9개 기관과 북한 개인 16명, 북한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베이징 청식무역과 단둥 진샹무역유한공사 등 중국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속물질과 중고 컴퓨터 등을 이미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업체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금융거래를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을 현 거주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하춘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이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중국법을 위반했다면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법에 따른 자국민의 제재에 대해서는 경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북한 선발대 8명과 남북 단일팀에 참여할 북한 여성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체육성 윤용복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는 2박 3일 동안 남측에 머물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이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단과 합류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시설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던 남한 측 선발대는 오늘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터키군의 아프린 군사작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아프린 지역 내 터키군의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 발생을 막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터키가 이슬람 무장단체 격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군과 터키군 간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 관리는 백악관이 발표한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군의 군사작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미국은 더 이상 쿠르드계 인민수비대를 지원하지 않으며 무기 지원 역시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전 종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3월 베트남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오늘 베트남을 방문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간 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릭 베트남 국방장관도 회담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양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곳은 베트남 중부 다낭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낭항은 남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리틀리 제도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한편 중국과 캄보디아는 오는 3월 캄보디아 해상에서 2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최세포 핵취한 기법을 이용해 원숭이 두 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오늘 이같이 밝히며 복제 원숭이를 통해 사람의 뇌신경질환이나 암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학적으로 사람과 가까운 영장류인 원숭이의 복제 동물이 파킨슨 병과 같은 뇌질환 연구에 사람을 대신하는 실험 동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난 조사를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특검팀이 2, 3주 안에 조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데커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중국에서 무기자금 조달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의 추방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0도에서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수천만 달러어치의 무역 거래를 한 중국 기업도 두 곳이나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건 개인 16명과 기관 9개, 선박 6척입니다.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실은 24일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선연봉 총회사 소속 직원이 가장 많이 지정됐습니다. 중국 단둥시와 지안시, 린장시에서 각각 연봉을 대표하는 정만복과 리덕진, 김만춘, 김성 등 10명에 이릅니다. 그 외 김호규와 박광훈은 각각 러시아 나후카와 블라디보스톡에서 연봉의 업무를 이끌었고 박동석은 그루지아에서 활동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연봉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북한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군사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 지원을 전문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봉의 각 지역 대표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안시 연봉사무소가 화학물과 드릴, 호스, 금속과 기계 등을 취급했고 단둥시에선 북한의 무기 확산에 필요한 다목적 품목을 조달했습니다. 또 린장시 사무소는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은행인 대성은행과 해외무역은행, 금강그룹은행 등 관계자들도 개인 제재 대상자로 지정돼 셴양 대성은행의 대표 최성남과 관계자 고일환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베이징 청식무역과 단둥 진샹무역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미화 6,8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고 1,9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청식무역의 경우 2톤의 고순도 금속을 연봉과 관련된 회사에게 판매했고 단둥 진샹무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단군 무역회사와 무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유일한 전자회사로 알려진 하나전자 JBC 등도 제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 품목을 실어나른 북한 선박 에버 글로리호와 구룡호, 화성호, 검은산호, 을지봉 6호 등 6척과 이들을 소유한 회사들도 대거 제재됐습니다. 이 중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화물선 을지봉 6호는 지난해 9월 5일 북한 원산항에서 실은 석탄을 러시아 홀름스크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원유 산업성도 포함됐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그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과 기관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서 북한 금융망을 대신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이 각자의 활동 지역에서 추방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핵 야욕과 불안정을 조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명선을 공급하는 원유와 운송,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제재는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해당 개인과 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총 8번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들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는 밀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해 첫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미 재무부가 어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배경이 뭘까요?
예, 유엔 안보리의 여러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자금과 물자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의 큰 구멍으로 드러난 밀거래가 대북 압박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제재는 밀거래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거군요.
예, 미국의 목표는 중국 내 무역회사 두 곳과 북한 국적 기업인 16명 그리고 북한 선박 6척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당 간부들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물자를 몰래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 선박이 개입된 불법적인 물자 이전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보리가 제재 위반으로 규정한 선박 간 물자 이전이 계속 탐지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홍콩, 한국 등지에서 선박 간 밀거래가 적발된 데 이어서 일본 정부도 물자 이전 사례를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거래 물자는 대부분 석유 등 제재를 통해 북한을 옥죄는 데 핵심적인 물품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과 중국, 또 홍콩, 한국 등을 순방 중인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겠군요.
예,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들 네 나라를 순방하면서 선박 간 물자 이전을 차단하고 자금과 물자를 북한에 유입하는 북한 정권의 조력자들을 색출해 추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맨델커 차관은 지난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 내 설립한 기업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증언했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난주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한 21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회의 참가국들은 발표문을 통해서 선박 간 불법적인 물자 이전을 멈출 수단을 포함해서 북한의 해상 밀수에 대응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유엔 제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선박 간 물자 이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남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년여 만에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북한을 돕는 물자 밀거래 차단에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이번 그 제재 대상을 보면 중국 기업 두 곳이 포함되어 있고 또 러시아 내 북한 기업 관계자들도 대상에 올라 있는데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여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관건이 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 역시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두 나라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자,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대화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강력한 제재 때문에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간 대화에 대해 100% 지지를 강조하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대북 최대 압박을 지속하는 건 이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24일 추가로 발표된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북한의 조력자에 대한 이번 제재는 북한과 그 불량 정권을 돕고 있는 나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현 정부의 노력이 거둔 또 하나의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국가들과 기업들의 명확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 선택은 미국과의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과 거래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대북 제재 명단에 북한인 16명과 기관 9곳, 선박 6척을 추가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의 원유 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싱가포르 부총리에게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4일 두 장관이 이날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과 우려 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기 위해 크리스티아 프린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회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등 관련국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해상 차단 등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두 장관이 모든 당사국들의 시급한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외무장관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외무장관은 반복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라브로프 장관이 공격적인 수사와 국가 간 반북한 연대, 해상 차단 위협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할 준비를 보여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것처럼 오직 외교적 수단으로만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포럼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24일 타르만 샴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재무부는 문우신 장관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는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중국에서 무기 자금 조달책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들의 추방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또 홍콩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안전한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이번 주 중국과 홍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4일 맨델커 차관이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회동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북한 공작원들의 추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델커 차관은 중국 당국자들에게 유엔 제재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북한의 재정적 조력자들을 추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인들을 추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중국 은행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재정적 조력자들이 중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들은 금융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중국 은행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북한 공작원 몇 명의 추방을 중국에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당국자나 은행 대표 혹은 무기 프로그램 관련자로서 중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북한 국적자 26명이 올라있고 이 가운데 15명은 유엔 제재 명단에도 올라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이어진 홍콩 방문에서도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AFP통신은 24일 맨델커 차관이 홍콩 당국자들에게 홍콩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안전한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홍콩 선적의 선박이 석유 제품을 다른 선박에 환적하다가 한국 당국에 압류된 지 몇 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홍콩에 회사를 등록하기가 너무 쉽다며 당국이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회사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홍콩이 기업들의 밀수와 선박 간 환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적도기니가 북한 국적자를 모두 내보내달라고 북한 대사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대사관의 활동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도기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결의 237일 후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 측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적도기니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수도 말라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서한에서 북한의 회사들이 모든 상업활동을 중단하고 북한 국적자를 모두 긴급 송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적도기니 정부가 이와 관련해 다른 방법과 조치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이행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3일 작성됐으며 이달 24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적도기니는 자국 내 북한 국적자와 기업의 규모와 함께 북한과의 상업과 재정, 협력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며 결의 237일호가 완전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결과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알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관계는 북한에 대한 첫 제재 결의인 1718호가 채택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보 소재 북한 대사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도기니 외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따른 비엔나 협약이 엄격히 준수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적도기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재 결의에 따른 이행 조치를 이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노동사회보장부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모든 노동허가증을 검토할 것이며 결의 2371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3대 산유국으로도 잘 알려진 적도기니는 북한과 1969년에 수교를 맺은 뒤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적도기니가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회사에게 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맡겼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옮기던 선박이 싱가포르 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싱가포르는 러시아 원유를 북한으로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곳입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화물을 넘겨주던 유조선 역텅호의 실소유주가 확인됐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회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역통호는 싱가포르에 주소지를 둔 역통에너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통에너지는 회사 등록지와 운영지를 모두 싱가포르로 기재했으며 우편번호 04864와 함께 싱가포르 내 세부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나 이메일,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공간은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검사 대상 선박이 제출한 등록 자료를 토대로 실제 소유 회사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역통호는 도미니카 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사가 실제 소유주로 드러나면서 역통호는 등록국가와 운영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들 두 선박 모두 유조선인 만큼 유류 제품을 옮겨 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들이 대북 유류 제품 공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제기됐었습니다. 중국 다렌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던 탈북자 리정호 씨는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지이자 많은 중개회사를 갖고 있어 북한이 이 회사들을 통해 러시아와 거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북한으로 석유를 판매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는데 여기에는 싱가포르 기업들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모든 교역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도 지난해 10월 미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싱가포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역통호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은 내성강 1호는 과거에도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모습이 적발됐던 선박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내성강 1호가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공해상에서 맞댄 상태에서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싣는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현재 라이트하우스 윈머호는 또 다른 유조선 코티호와 함께 한국 정부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BOA는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코티호가 각각 홍콩과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이들 역시 실제 회사는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채택한 2397호에선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통령의 방안에는 북한의 올림픽 선전전을 막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악용할 것을 우려해 올림픽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3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을 조작의 달인으로 묘사하며 김정은이 올림픽 관련 메시지를 가로채고 장악할 것으로 부통령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술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계획이고 이는 살인적 정권인 북한이 하는 것에 정반대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올림픽 참석에는 예식적 성격이 컸던 과거 부통령들의 참석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행사에서 리본을 자르는 등 형식적 절차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면 이번 방안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 보좌진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최근 방한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현혹됐다는 보도에 놀랐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어 이목을 끌기 위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는 귀엽거나 좋거나 감동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림픽이 열리는 2주일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통령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올림픽 참석차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은 평창 방문길에 알래스카에 들러 미국의 방위 태세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평화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올림픽과 무관하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건군절 날짜를 변경하고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려는 것이 평화올림픽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일부러 무슨 군 창립기념일인지 그걸로 바꿔가지고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평창올림픽 기본 정신하고 이렇게 벗어난 거기도 하고 이 기회에 북한의 핵이라든지 군사적인 이걸 좀 자랑하려고 하는 이쪽 선전선동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4월 25일에 기념해 오던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올해부터 2월 8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선대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실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대규모 열병식에 미사일 등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될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평화올림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군대와 병력과 거기에 여러 가지 미사일 같은 것도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역시 북쪽에 관한 제재라고 할까 강한 푸시하는 그런 여론이 등장하겠죠. 외국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걸 크게 보도록 하겠죠.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개막식 전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선수단을 보내면서 한쪽의 무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한반도의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평창이 끝내더라도 비핵화 협상은 없으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거죠.
남 교수는 특히 북한 예술단 공연 날짜를 건군절로 정한 것도 강훈 전략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연으로 남측을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시키고 또 남남 갈등을 유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무력 과시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다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북한 건군절 열병식은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게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북한 내부 단속과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쎄 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내부의 그 여러 가지 뭐 제재나 또 내부의 단속 그런 것들을 그 하기 위해서 열병식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고 뭐 이런 거와 동시에 한국하고 평창올림픽 참가하고 또 대외적으로 평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그 투트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북한이 평화 분위기를 망치려 한다면 열병식이 아닌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 박사는 밝혔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도 건군절 행사는 올림픽과 관계없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흔히 이제 제2 창군이다. 2월 8일을 이제 새로운 건군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이제 기념식을 성대히 해야 되겠죠. 그럼 뭐 남한하고 관계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군대 위용을 뭐 과시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것이 이제 뭐 미국을 겨냥할 수도 있고 남한을 겨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그 군사 부문의 영장으로서의 위대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동국대 고유환 교수도 건군절 열병식은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와 마찬가지라며 올림픽을 방해하거나 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정일 시대의 600대 전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4월 25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한 것이거든요. 김정은 시대에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면서 유격대 국가 개념에서 이제 정상국가 개념으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기념일도 원상회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꼭 뭐 올림픽을 겨냥해서 당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고유한 교수는 특히 올해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으로 꺾어지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맞는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건군절 날짜 변경과 평창 올림픽 개막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지난 2015년부터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해 기념해왔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1978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다 갑자기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항일 유격대를 결성했다고 주장했고 이후부터 4월 25일을 창건일로 기념해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과 날짜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 날짜도 건군절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 열병식과 맞물려 북한 체제 선전용으로 공연 날짜를 8일에 맞췄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태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참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VOA
Washingt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자,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이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에 오늘부터 참석합니다. 포럼 진행 상황도 같이 알아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터키 대통령의 통화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연차 회의, 연차 총회죠. 스위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매년 열려서요.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지난 화요일 시작해서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주로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예.
특히 오늘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 정부 당국과 언론의 관심이 지금 스위스 다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는 소감도 밝혔다고요?
네,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다보스로 향한다. 전 세계에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이고, 미국 경제는 지금 호황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볼 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침내 다시 승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굉장히 자신감이 엿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다보스로 향하는 배경은 뭘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 또 고립 외교가 미국 경제에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시 각국 지도자들의 연설과 회의 중 발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뉴욕 증권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미국 실업률도 17년 내 최저 수준인 4.1%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그래서 보면 미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다보스 포럼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요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이 살아나면 세계 전체에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리스트, 이 세계주의자라고 전 국장이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그 포럼 참가국들은 미국의 이런 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각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요, 보호무역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면서 최근 미국 정부의 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을 비판했고요. 이어서 연설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보호무역이 거듭될수록 그동안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 얻은 것들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보스 일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럼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 중국의 지도자들도 포럼에 참석했나요?
네, 중국에서는 국무원 부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시진핑 국가주석 최측근인 류허 중앙제 재경 경영도소 판공실 주임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을 했고요.
예.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나왔습니다. 류 주임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대담해서요. 중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도한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간접 비판했고요. 기업가인 마 회장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무역전쟁 개시 선언이라면서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어떤 일정을 진행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다보스 현지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고요. 저녁에는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또 정관계 당국자,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주관합니다. 이어서 내일 아프리카연합 의장인 폴 키가메 르완다 대통령, 또 포럼 주최국인 스위스의 알랭 베르세 대통령과 또 차례로 만납니다. 특히 아프리카연합 의장과의 회담이 주목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민 정책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남미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그 폐막식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게 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 호황을 홍보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할 걸로 주요 언론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취임 직후 기존 각종 국제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대외 정책 구상을 이번 연설에서 함께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통화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요. 이 터키군의 시리아 내부 작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걸로 백악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최근 닷새째 시리아 북부 도시인 아프린 일대를 공습하고 포격까지 이어왔는데요. 현지 소수민족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가 타격 목표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터키군 병력 1만 3천여 명에 동원된 가운데 130여 명이 공격으로 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축소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을 했고요. 미국과 터키 두 나라는 이슬람 국가, 이 IS를 격퇴하는 공동 목표 달성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터키 군 내부에서 또 반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파괴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터키 정부는 이런 그 통화 내용을 부인했다고요?
네, 익명의 터키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이날 통화는 미국과 터키 정상 간 진실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과 터키 정상 간 이 진실에 대한 입장차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쿠르드족은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일대 흩어져 사는 소수 민족인데요. 터키 정부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민병대, 인민 수비대가 자국 내 쿠르드 노동당과 연계해서 분리 독립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는데요. 반면 미국은 이 극렬 무장 조직, 이 IS 퇴치를 위해서 인민 수비대에 무기를 지원하고 훈련도 도왔습니다.
예. 이 터키는 인민수비대 공격이 정당하다. 미국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두 입장이 맞서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브라힘 칼림 터키 대통령궁 대변인이 CNN 인터뷰에서요. 국경 방어를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리아 아프린 일대 공격을 옹호했습니다. 또 군사 행동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의 의도를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공격이 발생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요, 터키군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관영 산하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시리아 영토 아프린에 대한 터키의 잔악한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대통령은 특검에서 증언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사받길 고대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증언하길 원한다는 건데요. 물론 선서하고 증언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그 특검 조사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것이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인데요.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법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예, 이 사법방해 혐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취임 첫 해인 2017년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해임함으로써 FBI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코미 국장이 전격적으로 해임된 것이 계기가 돼서 특검을 출범했습니다.
예, 이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과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해당 보도를 보니까 변호인단에서는 면담 조사에 상당히 그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증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불리한 말이 나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직접 증언을 강하게 말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의 권고와는 다른 말을 한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인들의 권고를 따른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나 3주 안에 증언할 거라면서 언론들이 제기하는 내통이나 사법방해는 절대 없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내통 의혹은 모두 거짓말이고 특검 조사는 마녀사냥이 사냥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예, 만일 그 면담 조사가 실현이 된다면 이 특검이 주로 어떤 것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방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선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진실만을 말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상 11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1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는 아침 기온 영하 20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 영하 35도, 낮에는 영하 18도 기록하겠습니다. 강계는 아침 기온 영하 29도, 낮 기온은 영하 1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날씨 보겠습니다.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10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8도에서 낮에는 영하 9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1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8도에서 낮 기온 영하 15도 기록하겠고요. 원산은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40도, 낮 기온은 영하 21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 먼 바다에서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5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중국 기업 등 9개 기관과 북한 개인 16명, 북한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베이징 청식무역과 단둥 진샹 무역유한공사 등 중국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2곳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속물질과 중고 컴퓨터 등을 이미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업체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금융거래를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들을 현 거주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이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중국법을 위반했다면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법에 따른 자국민의 제재에 대해서는 경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북한 선발대 8명과 남북 단일팀에 참여할 북한 여성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체육성 윤용복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는 2박 3일 동안 남측에 머물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이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단과 합류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시설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던 남한 측 선발대는 오늘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전 종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3월 베트남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오늘 베트남을 방문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응오 수원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간 방위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릭 베트남 국방장관도 회담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양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할 곳은 베트남 중부 다낭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낭항은 남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군도와 스프레틀리 제도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한편 중국과 캄보디아는 오는 3월 캄보디아 해상에서 2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 25일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위스 출국 전 트위터에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는 지금 호황을 맞았고 내가 하는 일과 함께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면서 미국은 마침내 승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경제인 앞에서 폐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 기간 동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도 회담합니다. 중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최세포 핵치환 기법을 이용해 원숭이 두 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오늘 이같이 밝히며 복제 원숭이를 통해 사람의 뇌신경 질환이나 암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학적으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원숭이의 복제 동물이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 연구에 사람을 대신하는 실험 동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이번에 이용한 최세포 핵치환 기법은 핵을 제거한 난자와 세포를 융합시켜 유전자가 동일한 동물을 얻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20여 년 전 영국 연구진이 복제양 돌리를 만들 때도 사용했지만 이를 통해 영장류 동물 복제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정보기관이 동부 지역에서 폭탄과 수류탄 등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오늘 이같이 보도하며 이란 관리들은 이번 압류 조치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을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이라크와 국경을 접한 쿠르드계 마을 마리반 지역에서도 작전을 벌여 수류탄과 로켓을 압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난 조사를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특검팀이 2, 3주 안에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